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저녁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저녁 7시 30분부터 밤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8일 유엔이 관료주의를 없애고 강력히 개혁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뉴욕 유엔 본부에서 열린 제72차 유엔 고위급 회의에서 유엔이 관료주의로 인해 제대로 작동되지 않고 있다며 유엔이 전 세계 사람들의 신뢰를 되찾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러면서 어떤 유엔 회원국도 재정적으로 또는 군사적으로 부당한 분담금을 부담해서는 안 된다며 공평한 분담금을 촉구했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추진하는 유엔 개혁 방안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은 유엔 분담금을 가장 많이 내는 국가로 평화유지군의 예산 73억 달러 중 28.5%를 분담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유엔 분담금을 감축하겠다고 공언해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취임 후 첫 유엔 총회 기조연설을 할 예정입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21일 3자 회담을 갖고 북한 핵문제 대응 방안을 집중 논의할 계획입니다. 미군이 18일 한반도에서 한국군과 함께 폭격 훈련을 실시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B-1B 전략폭격기와 F-35 스텔스 전투기 등 미군의 전략무기가 괌에서 한반도로 출격해 한국의 F-15 전투기와 합동훈련을 벌였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송영무 국방장관은 미한 두 나라의 이런 합동훈련이 한 달에 두세 차례 이루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중국군은 18일 러시아 해군과 일본 해에서 해상 합동훈련을 벌였습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 해군 함정들은 러시아 군함들과 동해와 오호츠크에서 오는 26일까지 해상연합 2017 2단계 훈련을 시작합니다. 1단계 훈련은 지난 7월 발트해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란 핵 합의를 파기할 경우 큰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유엔 총회 참석차 뉴욕에 온 로하니 대통령은 18일 미국 CNN 방송과 인터뷰에서 만일 핵합의를 폐기할 경우 미국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며 미국은 국제사회에서 신뢰를 잃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과의 핵합의에 비판적인 입장을 유지하면서 폐기 가능성을 언급해왔습니다. 이란은 지난 2015년 미국, 영국, 중국, 프랑스, 러시아, 독일과의 협상을 통해 핵 개발을 중단하고 서방국들은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로하니 이란 대통령은 이번 주에 예정된 유엔 총회 기조연설에서 이란 핵합의에 관해 언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전해드립니다. 렉스 틸러슨 미국 국무장관은 최근 쿠바 내 미국 대사관 직원들의 신체 이상 증상을 겪은 것과 관련해 대사관 폐쇄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틸러슨 장관은 17일 CBS 방송과 인터뷰에서 현재 해당 사안을 조사 중이고 일부 직원들이 겪은 문제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국 당국에 따르면 청력 손상과 뇌진탕, 두통, 이명현상과 집중력 감퇴 등을 초래한 이번 사건으로 적어도 21명의 쿠바 주재 미국 대사관 직원들이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또 쿠바 내 캐나다 대사관의 일부 직원들도 비슷한 증상을 호소했습니다. 피해자 중 일부는 근무지 내 특정 지역에서 의문의 진동과 큰 소리를 들었다고 밝힌 가운데 미국 정부는 음파 공격 여부에 대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라크 대법원이 이달 말 실시 예정인 소수민족인 쿠르드 자치정부의 분리독립 찬반 투표에 18일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라크 대법원은 이날 하이데르 알 아바디 총리의 요청을 받아들여 투표에 합헌 여부를 판단할 때까지 투표 절차를 유예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에 앞서 알 아바디 이라크 총리는 16일 미국 AP통신과 인터뷰에서 쿠르드 자치정부의 분리독립 찬반 투표는 이라크의 주권을 해치는 위험한 행동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면서 쿠르드 자치정부가 선거를 강행할 경우 군사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19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조상진입니다. 잡지라는 말을 알고 계십니까? 잡지는 한 권의 다양한 주제와 분야를 깊이 있게 다루는 정기 간행물을 일컫는 말인데요. 잡지를 이르는 영어 표현인 매거진은 원래 총의 탄창을 뜻하는 말이었다고 합니다. 탄창에 여러 총알이 들어가듯이 다양한 주제가 담겨있는 잡지의 특성을 잘 표현한 말이죠. 그동안 이 잡지는 전문 분야에 대한 깊이 있는 정보와 분석을 얻기 원하는 사람들에게 큰 사랑을 받아왔는데요. 정치, 사회, 또 문화 전반에 큰 영향을 끼쳤던 미국의 유명한 대중문화 전문 잡지 롤링스톤도 그중 하나였습니다. 하지만 최근 인터넷의 발달과 똑똑한 손전화기 등 기술의 발달이 이어지면서 잡지 대신 인터넷을 통해 관련 정보를 얻는 사람들이 크게 늘었는데요. 이 때문에 롤링스톤도 판매 부수가 현저히 줄고 재정적인 압박을 받아왔습니다. 결국 1967년 창간된 이 롤링스톤이 매각 절차를 밟게 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매체의 미래를 위해서 또 다른 성장 전략을 찾아야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오랫동안 미국 대중문화를 상징하고 젊음을 대변하는 목소리였던 롤링스톤의 매각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안타까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나는 미국인입니다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워싱턴 현재 영상 25도 기록하고 있고요. 구름 낀 하늘 보이고 있습니다. 북한의 오늘 날씨는 어떤지 살펴볼 텐데요. 9월 19일 화요일 북한은 대체로 대부분 지역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8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9도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에서 1에서 2.5m로 일겠고요.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가 예상됩니다. 다음은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7도에서 26도, 신의주 18도에서 27도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7에서 25도, 함흥 13도에서 28도, 끝으로 청진은 14에서 26도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 날씨 살펴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실까요? 오늘 첫 곡은 앤드류 골드의 노래 준비했습니다. That's Why I Love You. 그게 바로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라는 제목의 곡인데요. 함께 들어보시죠.
Thank you.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자,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부지영 기자와 함께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요?
네, 세계 120여 개 나라 정상들이 이번 주 제72차 유엔 총회가 진행되는 미국 뉴욕에 모여들고 있습니다.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과 이란 핵 합의를 비롯한 시급한 국제 현안, 기후변화 문제, 유엔 개혁 등에 관해 토론합니다. 중국 정부가 위안부 세계기록 유산 등재에 부정적인 일본 측에 경고했다는 소식이 있고요. 또 다음 달 당대회에서 중국 공산당 당헌을 고친다는 소식 함께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 첫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72차 유엔 총회가 미국 뉴욕에서 진행되고 있군요.
네, 유엔 총회가 지난주 미국 뉴욕에 있는 유엔 본부에서 막을 올렸는데요. 이 본격적인 일정은 회원국 정상들이 모이는 이번 주에 진행됩니다. 총회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일반 토의가 화요일부터 다음 주 월요일까지 열리는데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 그리고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 후 처음으로 참석해서 각각 기조연설을 하고요. 또 전체 193개 회원국 가운데 120여 개국의 정상급 인사들 간의 개별 회담 등을 통해서 세계가 당면한 주요 현안에 대한 해법을 논의하게 됩니다.
예. 자, 이번 총회에서 정상들이 논의할 의제, 어떤 것들이 꼽히고 있습니까?
네, 북한 핵 문제가 첫 손에 꼽힙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유엔 사무총장이 오늘날 우리가 당면한 가장 위험한 위기로 이 북한 핵 문제를 규정했는데요. 유엔 회원국 정상들은 최근 북한이 감행한 6차 핵실험, 또 잇따른 미사일 도발에 공동 대응하는 차원에서 압박을 보다 강화하고 각종 제재의 실질적인 효과를 더욱 높이는 쪽으로 의견을 모을 전망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 북한 문제가 유엔 총회 최고 현안이라는 이야기군요.
그렇습니다. 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화요일 기조 연설을 하는데요. 이 구체적인 연설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지만 북한이 중심 주제가 될 것이라고 뉴욕 타임스가 전망했습니다. 이어서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오는 목요일 21일에 기조 연설을 하는데요. 대화와 인도적 지원을 통한 한반도 평화 구상을 밝히면서 북한의 잇따른 도발에 대한 안전보장이사회 제재 결의가 실제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각국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북한 핵 문제가 이번 총회의 가장 주요한 안건이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는데요. 그 외에도 시급한 안건들이 여럿 있죠?
네, 그 밖에 이란 핵 합의도 이번 유엔 총회에서 다룰 주요 현안 가운데 하나로 꼽히는데요. 지난 2015년에 미국을 비롯한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의 이 독일을 포함한 6개국과의 합의를 통해서 이란이 핵무기 개발을 포기했지만 최근 합의가 흔들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 합의가 이란 측에 너무 많이 양보했다고 비판해온 트럼프 행정부가 대이란 정책을 총체적으로 재검토하고 있고요. 또 이란의 하산 로하니 대통령은 지난달 미국이 핵 합의에 불만을 가졌다면 언제라도 합의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 그러니까 핵 합의를 파기하고 핵무기 개발을 다시 진행할 수 있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 밖에 미국이 지난 6월 탈퇴를 선언한 뒤 갈림길에 놓여있는 파리 기후변화협정도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입니다.
네, 자, 이란 핵 합의와 파리 기후변화협정에 대해 살펴봤고 그 밖에 또 안건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최근 미얀마군의 공격을 피해서 이웃나라 방글라데시 등으로 피한 소수민족 로힝야 난민수가 40만 명에 달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도 총회에서 논의합니다. 이 밖에 인권 보장과 대테러 공조도 주요 현안인데요. 마약 범죄 의심자들을 재판 없이 사살할 수 있도록 해서 인권 침해 비판을 받아온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이 외무장관을 대신 이번 유엔 총회에 보냈습니다. 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구체적인 현안들 외에도 유엔 자체를 개혁하는 문제 역시 이번 총회의 핵심 안건으로 꼽힙니다.
예. 자, 유엔 개혁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네, 이 유엔 개혁 문제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번 총회 일정 중에서 가장 중점을 두는 부분이라고 미국 언론이 전하고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월요일 이 유엔 개혁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사람에 초점을 맞춰야 하고 관료주의는 덜어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UN에서 어떤 나라도 불균형한 비용 부담을 져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는데요. 관료주의와 비용 부담 불균형 때문에 UN이 가능한 잠재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예. 자, 결국에는 재정 부담이 골자군요. 자, 어떤 나라가 UN에 가장 많은 돈을 내고 있나요?
네, 미국입니다. 미국은 세계 1위의 경제 규모를 가진 나라로서 UN에도 가장 많은 비용을 대고 있습니다. UN의 일반 운영 예산 25%를 부담하고 있고 또 이와는 별도로 UN의 각종 평화유지활동 등에 들어가는 돈도 28.5%, 거의 29%가량을 미국이 내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이런 미국의 재정 부담뿐만이 아니라 UN의 전체적인 지출도 줄여야 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예, 자 미국 정부의 이런 지적들에 대해서 UN의 관점은 어떻습니까?
UN 집행부도 이 같은 내용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안토니오 구테우스 사무총장은 UN 개혁에 전념해서 21세기 세계의 필요에 더욱 책임 있게 응답하는 조직이 되도록 하는 게 목표라고 말했고요. 특히 미국이 지적하는 비효율적인 평화유지 활동 비용의 이 집행에 대해서도 비용 대비 효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이고 이 활동 전체가 가장 효율적인 사업이 되도록 가능한 모든 것을 하겠다는 것이 자신의 의도라고 지난주에 말한 바 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위안부 관련 자료를 세계 기록유산으로 등재하는데 이 중국 정부가 의견을 밝혔다고요?
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월요일 정례 브리핑에서 오늘은 9.18 만주사변일로 위안부 문제를 제기하는 데 의미가 있는 날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위안부를 강제로 동원한 것은 일본 군국주의가 2차 대전 기간에 저지른 엄중한 반인류 범죄 행위로 명백한 증거가 있어서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일본은 반성하고 위안부 신청 문제에, 그러니까 이 세계 기록 유산에 올리는 문제에 간섭하지 말라고 촉구를 했습니다.
네, 한국과 중국 등 여러 나라의 민간 기구가 이 위안부 관련 문서와 사진 또 영상 자료 등을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해달라고 앞서 신청한 바 있죠.
그렇습니다. 지난해 5월의 일인데요. 여기에는 일부 일본의 진보 세력도 동참했습니다. 하지만 일본은 기록유산 등재를 막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데요.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지난주 브리핑에서 위안부 자료는 분쟁에 관한 기록이기 때문에 세계유산으로 등재하면 회원국의 우호 증진을 위한 유네스코의 설립 취지와는 맞지 않는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관련 움직임을 면밀하게 주시하면서 주장한 것은 주장하고 행동을 취하겠다 이렇게 말했는데요. 이런 일본의 입장을 이 월요일 중국 정부가 비판한 것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자 위안부 자료는 유네스코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일본 측의 주장도 중국 정부가 반박했다고요?
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위안부 자료를 세계 기록 유산으로 보존하면 전 세계의 침략 전쟁의 잔혹성을 알리고 인류 존엄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된다면서 유네스코의 취지에 딱 늘어맞는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 중국에서는 위안부 피해자들을 다룬 기록 영화가도 인기를 얻는 등 이 위안부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그러면 이 위안부 자료를 유네스코 기록유산에 등재하는 심사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네, 유네스코는 세계의 기록유산을 2년마다 발표하는데요. 지난 2015년에 이어서 올해 새로운 유산 발표 일정이 다가왔습니다. 다음 달 말에 이 프랑스 파리에서 열리는 세계의 기록유산 국제자문위원회에서 위안부 자료를 등재할지 말지를 결정하게 됩니다.
네. 자, 이 한국 대통령은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측에서 보상과 또 배상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말했죠?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취임 100일 맞이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위안부 문제는 일본과 국교를 정상화한 1965년 청구권 협정 당시에 알려지지 않았던 문제이기 때문에 피해자들이 보상과 배상을 받을 권리가 살아있다고 밝혔고요. 이에 대해서 일본 측은 이미 끝난 일이라고 반박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네. 자, 이 위안부 문제를 미국 정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요?
네, 박근혜 대통령 재임 당시인 지난 2015년 일본 측이 10억엔, 그러니까 미화로 약 900만 달러를 출연하는 그런 재단을 설립하기로 한일 양국 정부가 합의했는데요. 백악관은 합의 직후 양측이 뜻을 모은 데 대한 환영 성명을 냈었습니다. 이어서 지난 7월에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은 위안부 동원이 끔찍하고 지독한 인권 침해 사안으로 크고 분명하게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매우 민감한 문제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당헌을 고친다는 소식이네요.
그렇습니다. 정당의 헌법 역할을 하는 규정을 당헌이라고 하는데 이 중국 공산당은 이를 당장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음 달 18일에 개막하는 중국 최대의 정치 행사죠. 제19차 공산당 전국대표대회, 그러니까 당대회에서 이 당장을 손질할 예정이라고 신화통신 등 관영 매체들이 18일 보도했습니다. 중국은 공산당을 중심으로 통치하는 나라라서요. 이 당장을 고치는 것은 국가 최고 권위의 법규가 새롭게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이 당장을 수정하기로 누가 결정한 건가요?
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리커창 국무원 총리를 비롯해서 당서열 25위까지가 모인 중앙정치국이 이 월요일 회의에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회의에서는 19차 당대회에 상정할 당장 개정안, 그리고 주요 정책 진행 사항을 정리한 업무 보고서 초안, 부패관리 적발과 처벌 현황 등을 종합한 기율검사 업무 보고 등을 논의했다고 신화통신이 전했는데요. 당장 개정안을 최우선 상정하기로 결의한 배경에는 다음 5년의 새로운 형세와 임무에 근거해서 이 당장을 적절하게 개정하는 것이 중국식 사회주의 건설과 위대한 공정을 추진하는 데 유리하다는 데 이 당 지도부가 뜻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자, 그러니까 앞으로 5년 이 시진핑 국가주석 집권 2기 이 새로운 정세에 대응하기 위해서 당의 헌법을 바꾸겠다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이 중국 공산당 중앙정치국은 이번 회의에서 새 당장이 이 중국화된 마르크스주의의 최신 성과를 체현토록 해야 한다면서 중대한 이론 관점과 전략 사상을 당장에 편입해야 한다고 합의했습니다.
예. 자, 그럼 어떤 이론과 전략 사상이 이 당장에 편입돼야 한다는 건가요?
네, 어떤 내용이 바뀔지 또 어떤 이론과 사상이 편입될지는 구체적으로 알려지지 않았는데요. 당초 이 시진핑 사상을 공산당 지도 사상에 포함해서 이 오는 당대회에서 당장에 이 명기할 것이다. 그런 전망이 높았었는데 월요일 회의에서는 이에 대한 언급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계획을 접은 것으로 주요 중국어권 매체들은 전망하고 있고요. 현재 이 현 당장에는 마르크스 레닌주의와 마오쩌둥 사상, 덩샤오핑 이론, 그리고 장점인 전 주석의 3개 대표론, 후진타오 전 주석의 과학적 발전관이 이 지도 사상으로 명문화되어 있습니다.
네. 자, 지구촌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나운 시간인데요. 김현숙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흑인을 총으로 쏜 백인 경관이 무죄 판결을 받은 데 항의하는 시위가 미주리주 세인트루이스시에서 나흘째 계속되고 있습니다. 시카고 소재 연방법원이 불법 체류자들을 보호하는 도시들에 대한 지원금을 제한하는 연방정부 조처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화성 생활 체험 훈련에 참여했던 과학자들이 8개월 만에 훈련소에서 퇴소했는데요. 관련 소식 차례로 알아봅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운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세인트루이스시에서는 이 백인 경관에 대한 무죄 판결에 대해서 항의하는 시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군요.
네, 월요일까지 연 나흘째입니다. 일요일엔 시위대가 경찰 명령을 듣지 않고 유리창을 깨고 고속도로 입구를 막는 등 폭력 사태가 발생하자 경찰이 최루액을 사용하며 시위대 해산에 나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이 80명 이상을 체포하기도 했죠. 하지만 월요일에는 시위대가 침묵 속에 시가지를 행진하는 등 비교적 평화로운 분위기에서 시위가 이어졌습니다.
네, 자 먼저 이번 시위가 벌어지게 된 배경을 살펴볼까요?
네, 지난 2011년에 제이슨 스토클리라는 이름의 한 백인 경관이 흑인 운전자를 총으로 쏴 살해한 사건입니다. 당시 스토클리 경관은 마약 거래가 의심된다며 흑인 앤서니 라마 스미스 씨가 모이던 차를 세웠는데요. 이때 스미스 씨가 총을 쏘려는 것처럼 보여 정당방위 차원에서 총을 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예, 자 정당방위라고 했으니까 스토클리 경관은 역시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겠군요.
그렇습니다. 하지만 스토클리 씨는 1급 살인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아야 했는데요. 지난 15일에 무죄 판결이 나오면서 이 판결에 화가 난 주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 격렬하게 항의 시위를 벌인 겁니다.
예, 자 이 세인트루이스 시가 있는 미주리주에서는 몇 해 전에도 이 경찰 총격 사건 때문에 거센 항의 시위가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지난 2014년이었죠. 바락 오바마 전 대통령 시절인데요. 당시 미주리주 퍼거슨시에서 흑인 청년 마이클 브라운 군이 백인 경관 총에 맞아 숨졌는데 이에 항의하는 시위가 퍼거슨시뿐 아니라 미 전역에서 벌어졌습니다. 이 퍼거슨시는 세인트루이스에서 가까운 곳인데요. 이 사건의 계기로 흑인의 목숨이 중요하다. Black Lives Matter 운동이 시작되기도 했습니다.
네. 자, 이 퍼거슨 사태를 생각하면 이 세인트루이스시 당국이나 또 현지 경찰 당국이 긴장하지 않을 수가 없겠군요.
그렇습니다. 당시 거의 폭동에 가까운 시위가 발생해서 피해가 컸는데요. 이번 세인트루이스시에서는 이 첫날에 33명이 체포됐고 경관 10명이 다쳤습니다. 토요일 이틀째 시위에는 일부 시위대가 망치와 몽둥이를 들고 나타나기도 했는데요. 이날 적어도 9명이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세인트루이스시 경찰 책임자는 일부 시위대가 과격한 행동을 하자 일요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 폭력 행위를 엄하게 다스리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이 세인트루이스시 로렌스 오툴 경찰국장 대행은 시민들이 의사표현을 계속하도록 허용하겠지만 시민과 경찰의 안전을 위해 폭력 행위와 기물 파손 행위는 용납하지 않겠다고 강조했습니다.
We will continue to ensure our citizens' First Amendment rights are protected. However, we will not tolerate.
네, 현지 경찰 측은 권총과 유독 화학 물질이 든 플라스틱 병을 발견했다면서 이번 시위가 평화 시위가 아니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여론조사한 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가 최근 여론조사 하나를 발표해서 눈길을 끄는데요. 바로 백인 민주당원들이 흑인 민주당원들보다 경찰에 호의적이라는 겁니다. 이 세인트루이스 시와 사태와 관련해서 또 이런 여론조사 결과가 주목을 받고 있지요.
예. 자, 민주당원이라면 대개 경찰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 비판적인 생각을 가졌다고 추정이 되는데 그 안에서도 인종별로 생각이 좀 갈린다는 말이군요.
네, 이 조사를 해보니까요. 이 백인 민주당원 가운데 71%가 경찰의 우호적인 생각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흑인 민주당원은 32%만이 경찰의 우호적이었습니다.
네, 자 그럼 미국 평균적으로는 경찰에 대한 호감도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데요.
네, 미국인 전체로서는 64%가 경찰을 우호적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이 비율을 인종별로 살펴보면 경찰을 우호적으로 생각하는 비율이 백인은 73%, 흑인은 30%였습니다. 또 백인 민주당원과 일반 백인의 우호도가 별 차이가 없는 것이 눈에 띄는데요. 백인 공화당원 같은 경우 이 비율이 87%에 달한다고 합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올해 들어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진보적인 성향을 가진 몇몇 주 정부가 이 불법 이민자 단속 문제를 놓고 충돌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지난주에 눈길을 끄는 법원 결정이 나왔군요.
네, 시카고에 있는 연방법원의 결정인데요. 연방정부가 불법 이민자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지역에 연방지원금을 중단한다는 지침을 발표했는데 이 지침의 시행을 정지시키는 명령을 내린 겁니다. 이번 법원 명령은 시카고뿐만이 아니라 미 전역에 적용됩니다.
예. 자, 이 시카고 시도 생추어리 시티, 이른바 이 피난처를 제공하는 도시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 피난처라는 게 무슨 말입니까?
네, 말 그대로 미국 안에 있는 불법 이민자들이 잡히거나 추방되지 않기 위해서 피할 수 있는 곳입니다. 샌프란시스코와 시카고 등등 몇몇 대도시가 불법 이민자들을 위한 피난처 역할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지역에서는 불법 이민자를 신분 때문에 검문하거나 수감하지 않습니다.
네, 이 트럼프 행정부는 불법 이민자들을 잡아서 모두 추방하겠다는 것이 기본 방침이죠.
네, 그래서 이 해당 도시들에 이런저런 방식으로 압력을 넣고 있습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지난 7월에 이민 당국의 불법 체류 범죄자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도시에 사법 치안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불법 체류 중 범죄를 저질러 체포된 이민자가 구금시설에서 석방되기 최소 48시간 전에 이를 이민세관 단속국에 통지하고 이민국 요원이 지역 수감시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라고 요구하고 또 이를 지키지 않으면 보조금 지급을 중단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네, 자 바로 이 조처에 대해서 시카고시가 불복하고 소송을 낸 것이죠?
그렇습니다. 담당 판사는 연방정부 방침이 시카고시와 이민자 사회에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시카고 측 주장에 동의했고요. 정식 재판에서 불법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면서 예비 금지 명령을 내렸습니다. 한편 엠마뉴엘 램 시카고 시장은 이번 판결을 환영하면서 연방정부가 법원의 판결을 이행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로스앤젤레스주 상원에서 지난 16일 불법 이민자를 보호하는 법안이 통과돼 눈길을 또 끌고 있습니다.
예, 자, 이 로스앤젤레스 시도 불법 이민자들에게 피난처를 제공하는 도시 가운데 하나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난 16일에 캘리포니아주 상원에서 상원 법안 54호가 통과됐는데요. 핵심 내용이 주정부와 지역정부의 사법당국이 연방이민국과 협력하는 것을 제한하고 주정부 관리가 이민법 위반 여부와 관련해 누군가를 심문하거나 가두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예, 자 그러니까 지역정부 관리들이 연방이민국과 협력해서 영내 불법 체류자들을 찾아내는 것을 제한하겠다는 것이군요.
맞습니다. 물론 단서는 있습니다. 명백하게 범죄를 저지른 불법 이민자의 경우에는 연방이민국과 협력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외의 경우에는 불법 이민자와 관련해 연방정부와 협력하지 말라는 겁니다. 참고로 로스앤젤레스 시는 시카고시, 샌프란시스코시 등과 마찬가지로 법무부 보조금 지급 문제와 관련해 연방정부를 상대로 소송을 낸 상태입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미국 하와이에서 진행됐던 화성생활 모의실험이 종료됐네요.
그렇습니다. 이 화성에서의 생활을 체험하기 위해 좁은 실험 공간에서 생활했던 6명의 과학자가 일요일 퇴소했습니다. 남성 4명과 여성 2명으로 구성된 체험단은 지난 1월부터 하와이 빅아일랜드의 마우나로아 화산에 마련된 실험 공간에서 철저히 고립된 생활을 하며 이 8개월을 견뎠습니다.
예. 자, 이 화산의 실험 공간이 마련된 이유는 뭘까요?
네, 지구에서 가장 큰 활화산인 마우나로아 화산의 지형이나 환경이 화성과 매우 흡사하기 때문입니다. 이 6명의 대원은 화산 정상 인근의 척박한 황야에 마련된 돔에서 생활했는데요. 흰색 비닐로 만들어진 둥그런 돔은 110제곱킬로미터가 조금 넘는 그러니까 이 작은 방 두 개짜리 주택만한 공간으로 이 각자의 취침 공간을 제외하면 부엌과 실험실, 화장실을 공동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예. 실제 생활하는 것도 우주인과 똑같이 했다고요?
네, 대원들은 우주복을 입고 생활했고요. 돔 밖을 나갈 때는 꼭 팀을 이루어서 나가야 했다고 합니다. 음식도 이 냉동 음식이나 깡통이 된 음식만 먹었고요. 외부와의 교신은 항상 20분의 차이가 있었는데 이는 지구와 화성의 먼 거리로 발생하는 시차를 그대로 반영한 겁니다. 이들은 실제로 화성에서 생활하는 것처럼 자급자족하면서 지질 연구와 지도 작성 등을 연구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번 실험의 진짜 목적은 단순한 화성 체험이 아니라고 하던데요.
맞습니다. 이번 실험은 장기간의 우주 임무에 따른 심리학적인 영향을 연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진행됐습니다. 이 6명의 대원은 게임 등을 통해서 스트레스 정도를 측정하고 개개인의 감정을 기록으로 남겨야 했습니다. 또한 감정을 측정하기 위해 특별하게 제작된 기기를 착용했는데요. 목소리 크기와 다른 사람과의 근접성 등을 측정할 수 있는 계기로 마냥 누군가를 거부하거나 누군가와 대립하는 것까지 감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 8개월간의 실험 결과로 뭔가 얻어진 게 있다고 하던가요?
연구를 주도한 하와이 대학의 김 빈스테드 교수는 한 가지 중요한 결과를 얻었다고 밝혔는데요. 아무리 의견이 잘 맞는 팀이라고 해도 의견 대립은 있기 마련이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개인이나 팀원들이 회복력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는데요. 그래야 충돌이 있어도 다시 원래 상태로 돌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자, 그럼 앞으로 이런 연구 결과가 어떻게 활용될까요?
네, 미 항공우주국 나사는 2년에서 길게는 3년이 소요되는 화성 탐사를 위해 우주 비행사들을 보내게 될 텐데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비행사의 성별과 특성을 고려해 고립과 스트레스를 가장 잘 이겨낼 수 있는 팀을 구성한다는 계획입니다.
네. 자, 미국은 오는 2030년까지 인류를 화성에 보내겠다는 아주 야심찬 계획을 진행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이번 프로젝트 아래 나사는 하와이 대학의 하와이 우주 탐사 모의 실험, 하이시즈라는 이런 시설에서 화성 체험 실험을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나사 측은 총 6번의 화성 체험 실험을 계획했고 이번이 5번째 실험이었습니다. 나사는 이 하이시즈 연구를 위해서 250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네. 자, 아메리카나우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듣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나는 미국인입니다가 이어집니다.
I am American.
고난과 역경을 뒤로하고 이제는 미국인의 한 명으로 아메리칸 드림을 이루며 살아가는 난민들의 이야기. 나는 미국인입니다. 안녕하세요. 김현숙입니다. 전 세계 난민의 숫자는 4,500만 명에 달합니다. 이들 중 대부분은 전쟁과 박해, 빈곤 등 피치 못할 사정으로 모국을 떠나 새로운 삶의 터전을 찾아 떠돌고 있지요. 그런데 오늘 만나볼 주인공은 평생을 난민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단 한 번도 한 나라의 국민으로 인정받지 못해 모국이라고 부를 나라가 없는데요. 하지만 이제는 당당히 나의 나라라고 부를 곳이 생겼습니다. 60살이 다 되어 처음으로 시민권을, 그것도 미국 시민권을 갖게 된 난민 아와드 알시리아 씨의 이야기입니다.
For purpose of evasion, so help me God. Congratulations, you are American citizen.
지난해 독립기념일 미국의 제3대 토머스 제퍼슨 대통령 생가인 몬티첼로에서 시민권 선서식이 열렸습니다. 이날 선서식에선 출신 나라도 배경도 다른 80명이 미국인으로 인정받았는데요. 오늘의 주인공 아와드 씨도 두 아들과 함께 이날 시민권 선서를 했습니다.
Place your hand over your heart for the presentation of the colors by the Lewis and Clark.
I think this day, this is my birthday now. I have two birthday. One in Iraq when I am born.
저는 생일이 두 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생일은 제가 세상에 태어난 날이고요. 두 번째 생일은 작년 7월 4일 미국 독립기념일, 바로 제가 미국 시민권을 받은 날입니다.
아와드 씨에겐 이날이 인생에 있어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이었다고 했습니다.
When I passed my test, I'm cry because this is my dream.
시민권 시험을 통과했을 때 울었습니다. 59년 동안 꿈꿨던 바가 이루어졌으니까요. 한 나라 국민으로 인정받기까지 평생이 걸렸어요. 정말 오랜 시간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드디어 미국 시민이 된 겁니다.
아와드 씨가 60살이 거의 다 되어 생애 첫 시민권을 갖게 된 데는 특별한 사연이 있었습니다.
My parents come to Iraq before 75 years. I'm born in Iraq.
팔레스타인 난민이셨던 저희 부모님은 75년 전에 이라크에 정착하셨습니다. 전 이라크에서 태어났고요. 하지만 이라크 시민권을 딸 수는 없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이라크 시민권이 없는 팔레스타인 난민이었으니까요. 제가 시민권이 없으니 저희 자녀들 역시 시민권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 가족뿐만이 아니라 많은 팔레스타인 난민이 겪는 어려움이었습니다.
시민권도 없이 외부인이라는 차별 속에서도 아와드 씨는 사업 수완을 발휘해 제법 성공한 사업가가 됐습니다.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에서 식료품 가게를 두 곳이나 운영했으니까요. 하지만 아와드 씨의 성공은 그렇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When the war in 2003 in Iraq, no government in Iraq in this time.
2003년에 이라크 전쟁이 터진 뒤 모든 게 변했습니다. 당시 이라크 정부는 아무런 구실도 하지 못했죠. 미군이 떠나면서 반군과 무장단체가 거리를 장악했고요. 혼란스러운 도시로 바뀌어버렸습니다.
그때부터 아와드 씨와 가족들에겐 지옥과 같은 고통의 시간이 시작됐습니다.
Every day when I open my door, I see dead body in the street.
문만 열면 거리에 죽은 사람의 시신이 보였습니다. 일을 하려고 매일 아침 가게로 갈 때마다 시신이 나뒹구는 거리를 지났죠. 차를 타고 갈 수도 없었어요. 너무 위험하니까요. 하루는 아들과 같이 걸어서 가게로 가는데 길거리에 이웃 사람의 시신이 보였습니다. 아는 사람들이 거리에 숨져 누워있는 모습은 제 아들에게도 또 제게도 큰 충격이었습니다. 사는 게 아니었죠.
매일 총알이 날아드는 와중에서도 아와드 씨는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가게를 운영했습니다. 가족들을 생각하면 포기할 수 없었지요. 하지만 어린 자녀들에게 이라크는 미래를 꿈꿀 수 있는 나라가 더 이상 아니었습니다. 당시 15살이었던 아들 아흐메드 씨는 자신의 경험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One day, we decide me and my friend get together to play soccer.
하루는 친구와 공터에서 축구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총알이 날아들었고요. 제일 친했던 친구가 죽는 걸 눈앞에서 봤습니다. 이후 저는 매일 공포 속에서 살아야만 했어요. 학교에 갈 수 없었고 친구들하고 축구도 할 수 없었고 집 밖에도 나갈 수 없었죠. 전쟁이 시작되기 전까지만 해도 저는 다른 청소년들처럼 학교를 졸업하면 직장도 가고 멋진 사람이 되겠다고 상상했어요. 하지만 전쟁이 시작되면서 그런 미래를 꿈꿀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아와드 씨와 같이 일하던 동업자가 총에 맞아 죽고 또 아내까지 총을 맞으면서 아와드 씨는 결국 큰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When my wife shot in his shoulder, and this time I
제 아내가 어깨에 총을 맞은 순간 결심했습니다. 이라크를 떠나겠다고요. 모든 걸 다 포기했습니다. 돈도 다 잃고 사업체도 잃겠지만 그것들을 지키고 싶은 생각도 없었어요. 제가 지키고 싶었던 건 단 하나, 바로 우리 가족이었습니다. 아내와 아들들을 살려야 할 것 같았어요. 한 달 뒤, 일주일 뒤, 아니 당장 내일이라도 아들들이 죽을 수 있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짐을 싸서 바그다드를 떠났습니다.
아와드 씨는 아내와 네 아들을 데리고 탈출길에 올랐습니다. 당시 아이들의 나이는 12살에서 15살로 아직 어렸지만 힘든 여정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정착한 곳은 시리아와 가까운 사막의 한 난민 보호소였습니다.
I leave the camp in July.
미국에 오기 전 3년 반 동안 난민촌에서 지냈습니다. 사막에서 고생도 참 많이 했죠. 하지만 다행히 미국에 있는 친척 덕분에 미국에 난민 신청을 할 수 있었고요. 난민단체의 도움을 받아서 미국에 올 수 있었습니다.
7년 전 워싱턴 인근 공항에서 친척들을 만난 아와드 씨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자유의 땅 미국에 오기까지 너무 멀고도 힘든 길을 걸어왔으니까요. 특히 아와드 씨는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미국에 대한 확신이 들었다고 합니다.
Believe me, first day when I come to America, I don't know what happened from my.
믿기 힘드시겠지만 전 미국에 도착한 순간 알았습니다. 여기가 내 나라인 것을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확신이 들었습니다.
미국에 온 순간 뼈를 묻을 곳이란 걸 알게 된 아와디 씨는 버지니아주 샬럿츠빌에 정착하게 됐는데요. 이후 이라크에서 했던 일과 비슷한 직장을 찾게 됐습니다.
I work in grocery. I like this job.
전 미국에서 대형 식료품 가게에서 일하게 됐는데 지난 7년을 한결같이 일했습니다. 전 제 일이 정말 좋아요. 그리고 전 미국 사회에 많은 걸 돌려주고 싶습니다. 미국은 제게 시민권을 줬잖아요. 내 나라 미국에 더 많은 것으로 보답하고 싶습니다. 미국에 와서 6년 동안 전 단 한 번도 휴가를 간 적이 없어요. 정말 감사한 마음으로 열정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에 정착한 난민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나는 미국인입니다. 오늘은 이라크 출신 난민으로 미국에서 생애 첫 시민권을 갖게 된 아와드 알시리아 씨의 이야기와 함께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알시리아 씨의 행복한 직장 생활 비결과 함께 가족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김현숙이었고요.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서 English with you가 이어집니다.
English with you. A daily introduction to English words and phrases.
안녕하세요. English with you의 제니퍼입니다. English with you는 일상생활에서 자주 쓰이는 다양한 표현들을 익히는 시간입니다. So let's get started today. 오늘의 영어 표현은 at the end of one's rope. at the end of one's rope 입니다. Have you ever lost your patience and was so close to giving up? 마이크는 절박한 상황에 있어 보였는데요. 무슨 일 때문에 그런지 한번 알아볼까요? 그럼 먼저 제가 마이크와 나눈 대화 내용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은 at the end of one's rope 이죠? 잘 들어보세요.
Sorry, I'm at the end of my rope. Studying for this exam is killing me.
That's why you don't procrastinate.
I know, but it's easier to procrastinate until I have to study.
네, 마이크가 도서실에서 시험 공부를 하면서 짜증을 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마이크에게 Mike, what's wrong? Mike, 왜 그렇게 짜증을 내니? 무슨 일이야? 라고 물어봤더니 마이크는 Sorry, 미안해. I'm at the end of my rope. I'm at the end of my rope. Studying for this exam is killing me. 시험 공부하느라 너무 힘들어. 더 이상 공부를 못하겠어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하기 싫다고 미루니까 그렇지. That's why you don't procrastinate 라고 했습니다. 오늘의 영어 표현 at the end of one's rope. at the end of one's rope 인데요. at the end of one's rope means that one is at the limits of one's patience or endurance. It also means to be hopeless and not knowing how to or where to turn. At the end. E-N-D. End는 끝, 종말이라는 뜻이고요. Rope, R-O-P-E. Rope는 줄, 밧줄입니다. 그래서 at the end of one's rope. At the end of one's rope는 말 그대로 하면 줄 끝에 있다라는 뜻인데요. 살다 보면 어려운 일이 참 많잖아요. 그래서 때로는 주저앉고 싶거나 아예 손을 떼고 싶을 때도 있죠. 그럴 때 이 at the end of one's rope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오늘의 대화를 다시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Listen carefully.
Sorry, I'm at the end of my rope. Studying for this exam is killing me.
That's why you don't procrastinate.
I know, but it's easier to procrastinate until I have to study.
오늘의 영어 표현, at the end of one's rope. 상황이 워낙 어려워져서 그냥 손을 떼고 싶은 마음이 들 때 또는 아주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을 때 at the end of one's rope. And don't forget that even though you may be at the end of your rope, there is always a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지금까지 English with B와 Jennifer였습니다. Until next time!
Sing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끝으로 키라 나이틀리의 Tell Me If You Wanna Go Home 집으로 가고 싶다면 내게 말해줘 라는 제목의 노래 전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 워싱턴 뉴스 광장이 방송됩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조상진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When baby you don't Just tell me The one thing you never told me Then let go of me He'll just throw me Maybe if you wanna go home Tell me if I'm back on my own Giving back a heart that's on loan Just tell me if you wanna go home
Voice of America, VOA.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연례 국제종교자유보고서에서 전 세계 많은 정부들이 국민의 종교와 신념의 자유를 인정하지 않는 수단으로 차별적인 법률을 이용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란 정부는 애매모호한 배교법을 이용해 소수종파와 반정부 인사들을 탄압하고 있습니다. 또 이른바 신에 대해 반역을 꾀한다는 혐의로 사형에 처하기도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비무슬림의 공개적인 종교 행위를 금하고 있습니다. 또 소수종교인들을 배교와 신성모독의 혐의로 형사처벌하고 있습니다. 파키스탄은 신성모독죄를 사형이나 종신형으로 다스립니다. 중국 정부는 종교적 신념을 행동으로 옮겼다는 이유로 수천 명을 억류, 구금하고 고문했습니다. 러시아는 소수 종교인이나 단체에 대해 반극단주의법을 이용해 구금하거나 벌금형을 내립니다. 물론 부정적인 소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슬람 순위파 무장세력 IS가 한때 점령했던 지역에서 퇴각함에 따라 지역 주민들은 다시 자신들의 종교 활동을 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국 정부의 관여가 성과를 낸 사례도 있습니다. 종교를 엄격하게 규제하던 베트남은 종교와 관련한 새로운 법을 제정했습니다. 이 법은 국제적인 기준에는 미흡하지만 자유롭고 공개적인 종교 활동에 대한 정부 승인 절차를 간소화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 종교적인 포용성이 확대되는 지역도 있습니다. 북아프리카 모로코 마라케시에서는 이슬람 학자들이 종교 소수자들의 평등권을 증진하는 선언문을 발표했습니다. 아랍에미리트 연합과 오만은 기독교 성전과 힌두교 사원 건설을 허용했습니다.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은 그 누구도 신앙을 이유로 차별을 받거나 종교 활동을 하는데 두려움을 느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와 무슬림, 유대인, 힌두 등 모든 종교인들이 자신들의 양심에 따라 예배하고 살아갈 수 있게 될 날을 고대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을 상기시켰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미국 국제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 그 밖에 중국과 태국에서도 무료 전화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중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800-500-12345번입니다. 태국에서 전화하실 때는 001-800-500-12345번입니다. 24시간 이용 가능한 전화 많은 이용 바랍니다.